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천 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GPS 장치는 초기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어 일반 민간이나 다른 나라들에 사용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의 보잉 747기가 당시 소련의 영공을 침범하여 전투기에 격추된 사건 이후 미국은 GPS를 공개하여 세계 어디서나 인공위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보잉 747기가 소련의 영공을 침범하게 된 것은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속 운항하다 보니 자신들이 위치를 벗어난 것을 모르다가 격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를 바로 알고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GPS 장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듯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잊지 않고 또한 말씀을 통해 나아갈 경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초지일관 그 자세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며 주목하고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초지일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왕으로 남 유다를 다스리며 악한 길을 따라 걸어갔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이방의 풍속을 쫓던 자였습니다. 또한 성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앗수르 왕에게 바치며 아람 군대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께 주목하며 다윗이 걸어간 말씀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 뒤로 그가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고 둘째로 우상 숭배의 원산지였던 산당을 제거하고 여러 우상들의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없애며 특히 느후수단, 놋조각이라 일컬어지던 모세시대의 놋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세 당시 놋뱀은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같이 떠받들여지는 방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만 쳐다볼 때 하는 말입니다. 놋뱀은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인 놋뱀만 바라보며 그 놋조각을 향해 분향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그 어떤 노조각물이 빼앗지 않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개인적인 태도도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동사로 누군가를 신뢰하며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을 자는 아기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연합하여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뼈와 살이 붙어있는 것처럼 연합된 상태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아내와 합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듯 뼈와 살이 붙어있듯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말씀에 대한 순종,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첫 단추가 잘 꿰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초점은 명확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였고 비행기로 치면 완벽한 이륙 후에 모든 승객들이 함께 즐기며 평안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쉼을 누리는 모습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9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이야기하며 17장에 나왔던 아수르의 사마리아 함락의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통치 연대기 관점에서 다시 짧게 요약하여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전반부에 히스기야의 모습과 대조되며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의 형통한 모습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묘한 대조를 이루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앞에 초반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쳤습니다. 아수르의 기록을 보면 46개의 성읍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8절과 13절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설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며 형통하였던 히스기야, 그가 통치하던 남유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우리는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살마네셀 5세의 공격으로 포위를 당하고 그 당시 살마네셀이 도중에 죽고 후계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다스리며 통치하게 되고 히스기야도 사르곤 2세를 인정하여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번영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르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아수르가 새 수도를 건설하던 두루사르킨에 전염병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사르곤의 방대한 군사원정과 공공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자원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부에 위기가 생기면 바깥에 생기는 일들은 등한시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게다가 반대로 히스기야는 그 시기를 통해 성읍을 요새화하고 무기로 무장하며 성읍 안에 수로시설을 통해 풍부한 식수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애굽, 암몬, 모압, 에돔, 페니키아, 블레셋 일부 국가들과 함께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적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중에 에그론을 다스리던 파디라는 왕이 있었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에 그를 잡아와 예루살렘 감옥에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가드와 게세까지 유다의 요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남유다와 근방 지역들을 자신의 세력화했습니다. 그 사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바벨론을 견제하느라 거기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바벨론을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숨을 돌린 산헤립은 히스기야의 예상을 깨고 히스기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나라들을 하나하나 제압해 갑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그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 기세는 마치 쓰나미와 같았습니다. 먼저 페니키아 해안의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시돈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맹국들이 두려워하며 다시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모압, 에돔, 암몬 등의 나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전에 바쳤던 조공의 네 배나 되는 그 조공을 가지고 산헤립에게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아수르에게 반역을 했던 아스글론을 처단하고 히스기야와 애굽과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구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던 블레셋 에그론을 공격합니다. 에그론은 급히 구스가 다스리고 있던 애굽에 구조 요청을 하지만 그들은 패하게 되어버리고 그들의 왕들은 산채로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리고 에그론과 남유다를 연결하는 딤나를 점령하며 두 국가의 연합작전을 사전에 봉쇄해버립니다. 그리고 에그론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파디를 예루살렘에서 다시 데려와 에그론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 멈추지 않고 지중해 해안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의 전략적인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는 곧 예루살렘 성에 대한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애굽의 2차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고립된 상태에 예루살렘이 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수르의 산헤립의 반기를 들었던 동맹국들은 다 전쟁에 져서 돌아섰고 남유다는 46개의 성읍들이 다 멸망당해 이제 예루살렘만 아수르의 칼날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수르에게 항복하며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였고 산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해볼 때에 산헤립이 그 돈을 받고 그냥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나라들을 무찌르고 눈앞에 예루살렘을 두고 있는데 그냥 돌아설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통치 초기 회복시켰던 성전의 장식들을 다시 벗겨내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끼워져 있는 결혼 반지와 아이의 돌반지를 파는 남자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다급하고 두려워 못할 짓을 했지만 그 결과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오히려 아수르의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세 명의 대신들과 대군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샘나, 사관 요아가 그들을 맞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산헤립 왕의 말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저는 산헤립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이 랍사게의 질문을 통해 성경이 침묵하고 있었던 그동안의 히스기야의 내면이 벌거벗겨진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의뢰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본문을 살펴보며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먼저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주신 힘으로 군사들과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무기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히스기야의 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통치 초기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목동 다윗일 때,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소년 다윗일 때 다윗의 눈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보다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백성들이 많아지자 슬그머니 그의 초점이 흐려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하여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도 힘이 생기자 동일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비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우리의 초점이 흐려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재물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랍사게의 질문을 통해 히스기야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난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내게 주는 것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후스단 곧 노덩어리에 불과한 노뱀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히스기야는 그 느후스단을 부서뜨리면서 백성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무너뜨렸던 히스기야가 본인은 정작 그 노뱀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군사력을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추석 명절 조상들이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그 우상의 자리에 슬그머니 내가 의지하고 있는 힘, 나의 재력,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올려놓는다면 실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실제로 애굽과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구스를 의지하며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견제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애굽 정도라면 좋은 파트너가 되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애굽의 실체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던 자신들의 역사를 알면서도 다시금 그 애굽의 백성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시도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는 히스기야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에 빠지고 때론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봅니다. 주위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며 또 지인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해 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하게 끝맺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에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 속에 껴서 어렵게 외교를 풀어왔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만한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또 도움을 받고 주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들 수밖에 없기에 또한 영원히 강대국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없기에 어떠한 국가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삼는 겸손한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권력과 힘과 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신뢰의 초점, 의지의 초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라져 있기 쉬우며 풀과도 같아서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라 할지라도 노랗게 말라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전능자이시기에 우리의 도울 산과 방패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앗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랍사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랍사게는 처음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에게 그 목소리를 전했고 그들이 성의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유다 말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더 크게 유다의 말을 통해 소리쳤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외치는데 랍사게가 한 가지 잊고 있던 것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랍사게가 무엇이라 조롱하였는지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반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수르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거짓 신들에게 넘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불구했지만 아수르는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과 자신들의 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의 교만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수르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의 부하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도 똑같이 옷을 찢습니다. 이들이 옷을 찢은 이유는 랍사게가 비열한 이간계와 조롱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신뢰하며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라고 조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은 순간 히스기야는 비로소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분, 자신이 의지해야 하는 분, 자기가 힘을 얻고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게 도우셨던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히스기야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초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초지일관은 아니었지만 여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죽는다는 뜻의 수구초심은 될 수 있었습니다. 초심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초심으로 돌이킬 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힘과 애굽과 동맹국들의 힘을 의지하며 아수르와 대적하고 또한 성전의 금까지 벗겨서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진작 히스기야가 자신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과 피할 바위로 삼지 아니하고 최후의 보루로만 삼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다 의지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붙드는 심장 충격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큰 희생을 치르게 만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초심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멋지게 이륙했던 히스기야는 중간에 항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힘, 사람의 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마지막 보루로만 생각하며 남 유다를 이끌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동맹국, 애굽, 남유다의 강한 성읍들을 차례로 다 제거해 두는 것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사방이 벽이 되자 그제서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처럼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은 랍사게의 말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그제서야 듣고 분노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오늘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던져졌던 그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스펙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붙들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언젠가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첫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초점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출발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 어느덧 하나님보다 내 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위 환경들과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며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면 이 시간 예루살렘 안에 히스기야가 되어 함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보다 나의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추석입니다. 모든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우님들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